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나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회담에서 카터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재확인했으며 모든 당사국이 영유권 주장과 추가 무장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창룽 부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 영토에 군사 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판 부주석은 또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며 양국이 멀리 바라보고 국제와 지역 문제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부패 파문에 휩싸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의 협력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터폴은 오늘 피파로부터 10년간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인테그리티 인 스포츠라는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단체들에 의한 스포츠 행사 조작과 불법 도박 사건 방지가 목적이라고 인터폴은 설명했습니다. 위르겐 스폭 인터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인터폴은 여전히 협력 사업 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피파를 둘러싼 현재 의혹을 감안해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폭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 분야든 모든 외부 협력 단체들은 인터폴뿐 아니라 사법기관들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한 명이 더 사망해 지금까지 숨진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11번째 사망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72살 여성이라고 한국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오늘 하루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1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메르스 환자와의 개별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3,800여 명이 격리 처분돼 있으며 학교 수천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반국가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어제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세이브 더 칠드런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15일 안에 파키스탄을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는 그동안 이 단체의 전화를 감청하고 사무실을 감시해왔다며 이들의 활동이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파키스탄에서 활동해온 세이브 더 칠드런은 성명에서 이슬라마바드에는 외국인 직원이 아무도 없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에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모든 연방 공무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유출됐다고 미국의 공무원 노조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는 어제 해킹 공격을 받은 미국 연방인사관리처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빗 칵스 노조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해커들은 현재 모든 연방 공무원과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들의 모든 개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사관리처는 지난해 12월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아 전현직 공무원 약 4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인사 자료 유출 사건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반군 단체에 빼앗겼던 남부 공군 기지를 탈환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스웨이다주 알탈라 공군 기지에 있던 남부 전선 연맹 소속 전사들이 오늘 정부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정부군이 적어도 100명의 테러 분자를 사살하고 수십 대의 무장 차량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이다주는 이슬람교 분파인 시리아의 두루주 소수 부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반군이 이곳까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 만남을 재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대화가 재개되면 6.15 선언 이행 문제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남북 간간의 기존에 맺은 그런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존중을 해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내부 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의 만남을 재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전 박 대통령과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메르스 대응에 전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함께 방미 연기 결정을 이해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과 양국 동맹과 한반도 안정, 동북아 지역 정세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메르스 대응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부득이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메르스 발발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도전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하는 만큼 메르스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두 나라 정상회담 일정이 재조정돼 가급적 빨리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방미는 연기됐지만 당초 수행할 예정이던 한국 경제인단은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두 나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만들어낸 미한 원자력 협정이 조기에 서명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관계는 미국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두 나라 공조 강화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초 1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방미 일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진돼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에는 백악관의 발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대변인실 이름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재조정해 두 지도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 중요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발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들과 한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메르스와 관련해 한국에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가 무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면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면 남북 정상이 지난 2000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그 남북 간의 기존에 맺은 그런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존중을 해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개최가 되면은 어떤 그 구체적인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북한이 원하는 5.24 제재 조치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에 지속적으로 당국 간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비디오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민간 교류 확대 방침에 따라 역시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접촉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의 민간단체는 지난달 초 중국 선양에서 만나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순수 사회문화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동행사가 결국 불발된 겁니다. 이후 북한은 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과 6.15 공동행사를 추진해온 남측 민간단체는 공동행사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1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에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행사가 분산 개최로 결론이 나고 한국 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우려를 감안해 서울에서의 행사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당국 간 대화 개최 등 5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가뭄 피해를 덜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아직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 지역의 강수량 부족 현상이 다음 달까지 계속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내지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평양의 고려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고려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11일 오후 5시 30분께 시작됐다고 화재 발생 당시 호텔 내부에 있던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재가 36층 복도에서 발생했다며 불길이 심하지 않아 투숙객과 직원들에 대한 대피령은 따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화재를 목격한 평양의 소식통을 인용해 호텔 최상부인 43층 일부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고려호텔 주변 지역에 접근이 제한됐다며 폭우가 내려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화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매체에 화재로 고려호텔의 쌍둥이 건물을 잇는 교각 근처가 1시간 동안 화염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언론들은 아직 이번 화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호텔은 지난 1985년 개관한 평양의 대표적 특급 호텔로 양각도 호텔과 함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텔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해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에는 적대 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 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특히 이번에 신축된 위성관제소는 평양 보통강구역 서재동에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저택 바로 옆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우주개발국 백창호 과학연구개발 부소장은 지난 4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형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구관측위성이 완성되면 발사에 앞서서 해당 국제기구들하고 그리고 유관국가들의 발사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기사 선생님도 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서해 로켓 발사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38로스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발사장에서 신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증축 작업은 지난해 말에 이미 끝났고 지금은 발사를 지원하는 주변 건물과 플랫폼 등을 개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모든 정황을 볼 때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이 그 당 창건 70주년이거든요. 따라서 북쪽에서도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그 권위를 높여야 되고 10월 10일에 하면 좋겠는데 거리에 딱 맞춰서 하게 되려는지 그 기후도 좀 뭐 기상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아마 자연 그 기상 조건 같은 걸 맞춰 가지고 발사할 날짜를 정하겠죠.
북한은 그동안 정치적 기념일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998년 8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추대회를 앞두고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09년 4월에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앞두고 광명성 2호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지구 관측 등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인공위성의 무게가 이를테면 1톤 정도 된다면 그것은 핵탄두를 모사한 어떤 그 인공위성이 될 테고요. 바로 이제 핵탄두를 이고 일단 로켓이 우주 밖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은 국내 정치용 측면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올해가 집권 4년째이자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로켓 발사 외에는 보여줄 업적이 없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뭘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인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 유언지다 뭐다 만들고 있지만 그건 인민성과 저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겠는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기존의 대북 압박 정책을 포기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은 말했습니다.
Externally, they want to send a message to the outside world that
전문가들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값비싼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ig question will be whether China and or Russia attempt to mitigate those sanctions.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가하려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희석시키려 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인 신영균 대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이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발사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곧이어서 4차 핵실험이 있을 것 같고요. 그 4차 핵실험은 바로 SL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는 선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내부 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11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 러시아의 시각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현재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안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We have already lost the possibility for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e only thing we can do in this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동결시켜 핵 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정부의 고위급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언급하는 것을 못 봤다며 이는 러시아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대북 관여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톨로라야 소장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내부 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ake it a country, a normal country. First, authoritarian.
북한이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제한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운영하도록 한 뒤에 차츰 자유경제 체제로 이행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이 같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부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 권력층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가 아니라 일종의 세습적인 귀족 사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층을 배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대북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이들을 어떻게든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톨로라야 소장은 말했습니다.
And I do believe that South Korea at this point can take a driver's seat. Given the interactability
미국은 핵 문제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칠 여지가 별로 없는 만큼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이를 위해 한국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라진 핫산 물류 사업과 북한 내 철도 개보수 사업 등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영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10일 영국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국은 독자적인 제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을 근거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이나 유럽연합 수준에서 새로운 제재가 채택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또 제재 목록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확실성을 갖고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를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현재 영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것도 유럽연합의 제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파견돼 근무하다 희생된 미군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세우자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소속 윌리엄 키팅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물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하원 군사위원회와 재향군인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한국방위 근무기장을 수여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으면서 실종 또는 사망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원형 극장 안에 표석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04년 한국방위 근무기장을 만들었으며 1954년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장병들에게 소급해 수여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일부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비무장지대 전쟁 혹은 잊혀진 전쟁에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이 있다며 한국전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미군 장병들이 적의 포화에 숨지거나 다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4만여 건의 협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미 해군 정찰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처럼 언론에 관심을 끌었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찰국 124 군부대가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면서 미군과 한국군과 여러 차례 교전하기도 했고 1994년에는 미군 벨 OH-58 카이오와 헬기 한 대가 격추돼 데이비드 힐레몬 선임 주니가 숨지고 바비홀 선임 주니가 북한에 13일간 포로로 붙잡혀 있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부 주한미군들은 1968년에서 1971년 비무장지대 근처에 뿌려진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4월 하원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워싱턴 시내 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벽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 예멘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축구대표팀은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경기에서 후반 26분에 터진 서현욱 선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며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40개 나라를 5개 나라씩 8개 조로 나눠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각조 1위 8개 나라와 각조 2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나라 등 12개 나라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북한은 우즈베키스탄과 바레인, 필리핀, 예멘과 함께 H조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6일 평양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북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 경제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북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토론회는 국회 통일미래포럼의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통일미래포럼은 균형 잡힌 대북정책과 미래지향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정착 지원이나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관계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럼의 공동대표인 조명철 의원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유명한데요. 조명철 의원에게 국회 통일미래포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미래포럼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 관련 정책 건의들 그리고 대북 정책 관련 건의들 그런 정책 건의들을 입법화하고 제도화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포럼입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진행됐는데요. 부실화된 북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조명철 의원의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가 살려면 북한 기업이 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북한 경제의 활성화, 북한 경제의 성공적인 성장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문제 설정은 쉽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의 논의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또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과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업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도 될 일도 아니다. 기업과 북한의 국가 체계와의 이 조화 속에서 기업이 회생을 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과 같이 폐쇄된 국가가 시장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시장화 문제 그리고 또 자기 책임을 최대로 높이는 데 있어서 사회화 이상의 책임감을 불러오는 체제는 아직도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또 자유화, 기업의 뭐 가격 자유화라든가 무역 자유라든가 경영 자유화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자유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현 시스템과는 왕왕 충돌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단계적으로 해결 나갈 것이냐.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이섭 한국자산공사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석기 연구위원은 북한 산업 및 기업 실태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산업 실태를 간단하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들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북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산업과 기업의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 산업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된 발표 내용입니다.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경제통합을 일단 상정한 상태에서 북한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산업을 북한 지역에서 육성하고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최이섭 연구위원은 통일 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통일 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인데요. 이게 뭐 부실채권, 그러니까 부실 자산이 북한 기업에 현재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내지는 통일 이전에라도 그게 추정이 된다면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를 좀 처음으로 좀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들을 정책에 좀 반영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부실 자산이 생기면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치 평가를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부 주도에 그 정부가 뭐 먼저 이제 채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걸 그 이후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세 가지 큰 이슈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부 패널 토론회에서는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상재 금융연구원 조정실장 등 5명의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유호열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그 북한의 기업 또 이런 그 산업을 사전에 좀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만 통일 비용을 줄여가면서 성공적인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산업 분석, 그다음에 대안, 그리고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거는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특히 주최 측인 캠코에서 그 경험과 이 저 역량을 통일에 대비해서 좀 그 부실 채권도 사전에 좀 정비하는 그래서 통일 준비 일원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제 주체인 북한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토론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과 화제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 수뇌부 회담이 열렸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됐지만 두 나라 군사 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고요.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인출 시점을 안전 문제 때문에 다시 늦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국방 수뇌부 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판창룽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만났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긴장을 비롯한 현안과 함께 두 나라 군사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 중국의 군사와 관련된 최고 기관입니다. 네. 위원회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고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판창룽 부주석은 2인의 부주석 중에 한 명입니다.
어제 회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회담에 앞서서 사실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최근에 다시 불거졌던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한 중국의 해킹 의혹 등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회담이 끝난 후에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비롯한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해킹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요, 중국 측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재확인하고요. 모든 당사국이 영유권 주장과 무장 확대를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판 부주석의 발언 내용은 중국 매체들이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판 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와 인근 해역은 중국의 영토로 여기에 군사 방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합법적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거듭했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해상과 공중 군사 활동을 주변 해역에서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자, 이 중국이 최근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미군이 정찰 활동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중국이 지난 2년 가까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에 인공섬 여러 개를 조성을 하고요. 이 활주로와 유류 보급 시설, 막사, 또 부두 같은 그런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영유권 분쟁 도서로요. 이 섬들 중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까지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 특히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이런 중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러면서 이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또 자유로운 비행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특히 실제로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중국의 인공섬 주변에서 초계활동을 벌였고, 이 내용이 미국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자 중국이 강력히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이 최근에는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중에 한 곳에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를 처음으로 배치한 것도 확인이 되면서 긴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네.
군사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가 됐다죠?
그렇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모두 이 두 나라가 군사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이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를 했다는 게 국방부의 회담 후 발표한 성명 내용이고요. 특히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평화유지, 해적수탕처럼 이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군사 분야 외에도요.
네.
이 두 나라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사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카터 장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판 부주석도 두 나라 군사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이제 계속 견해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네.
이 판 부주석은 이 남중국해 문제는 이 두 나라 관계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이라면서 두 나라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멀리 내다보고 보다 중대한 국제 문제 또 지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중국의 전문가들도요, 이 두 나라의 군사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이를 통해서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 충돌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판 부주석이 어제 회담에 앞서서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하고 미군 항공모함에도 올랐다죠?
네, 이 판 부주석이 이끄는 중국 방문단이 이제 어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만났지만 사실 방미 일정은 지난 9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 서부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기지, 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있는 다른 기지들도 방문을 했고요. 특히 샌디에고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해 4월에 척 헤이글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참관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이제 국방 수뇌부도 미군의 항공모함을 둘러본 것이죠. 판 부주석이 또 어제 이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백악관 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과도 만날 예정이고요. 판 부주석 일행은 미국에 이어서 이 쿠바를 방문한 후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하죠.
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요, 어제 키예프에서 수백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이 넘는 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례적으로 긴 그런 강연이었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파워 대사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내전을 일으킨 분리주의 반군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면서 강력히 러시아를 비난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집권한 친서방 정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국민의 지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런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해서 내전을 일으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워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기만적인 태도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파워 대사는 러시아가 선전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개입 의도를 숨기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솔직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의 개입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공개하고 러시아의 명백한 거짓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거짓을 하고 있다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파워 대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 이 강력한 어조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파워 대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인 긴 이 강연에 대해서
네.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지 입장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더 확고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에 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파워 대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 거고요. 한편 파워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 후에 지금도 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개혁을 이뤄낼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에 합의한 대로 중화기를 철수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에 기존 대러시아 제재의 연장은 물론이고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사실 2월에 우크라이나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계속 이제 위태롭게 이게 유지가 되다가 지난주에는 그동안 휴전협정이 가장 강력한 심각한 그런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반군 측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러시아가 약속을 어기고 중화기를 반군 지역에 또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었죠.
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이달 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을 검토하는데 현재의 분위기라면 제재의 수위를 높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하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개입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목격된 자국 병력, 또 전차 등 중화기에 대해서도요. 친러시아 세력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건너간 것이고 정부가 파견한 것은 아니란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러시아 군인이 탱크까지 몰고 우크라이나로 가는데 정부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휴전협정과 관련해서도요.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취할 조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군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정치적인 그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만 명 가까운 러시아 병력이 동부 반군 지역에 들어와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 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늘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일본 내각의 승인이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폐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또 당시 발생한 쓰나미 피해 때문에 냉각 장치가 작동을 멈추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랬죠.
일본 정부는 이후에 앞으로 이제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 폐로화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 폐로 계획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조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에서 연료병을 인출하는 시점을 3년 내에서 4년씩 이렇게 늦추기로 한 겁니다.
네. 왜 폐로 계획을 수정한 겁니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이제 용융 폭발이 발생한 게 1, 2, 3호기 세 곳입니다. 4호기는 당시에 이제 가동을 안 하고 있었죠.
네.
도쿄 원전은 당초 이 원자로의 손상된 부분을 고친 후에 이 원자로에 물을 채우고 기준기로 연료봉을 이제 뽑아내는 방식으로 연료봉을 제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로봇 등을 투입 아직 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아주 네. 고 농도로 이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봇 등을 투입해서 원자로 내부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원자로 내에 폭발 사고의 잔해 등이 떨어져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건 뭐 안전상으로나 아니면 기술상으로도 어렵고 따라서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늦춰지는 겁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로를 위해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작업이 원자로 내 연료봉 제거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이 폭발이 일어난 이 원자로에서도 올 상반기부터는 연료봉을 제거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2017년 이후로 연기를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 30년에서 40년에 걸쳐 원전을 완전 폐로한다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도 원전 내에 보관한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염수 유출 사고는 사실 끊이지 않고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지난달 말에도 이제 유출 사고가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진 오염수를 탱크를 만들어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화 처리해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이제 고농도 오염수 저장 탱크에 연결된 관에 균열이 발생해서 오염수가 샜고 원전 앞에 있는 항만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주에는 이제 빗물처럼 이 방사능 물질 농도가 낮은 물을 처리하는 별도의 과정에서 이 고농도 오염수가 섞여 들어간 사실도 드러났는데 그래서 또 일본 내에서는 이 도쿄 전력의 오염수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과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서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평안남도 전역에는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7, 최고 25도. 강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5도입니다. 해주는 구름 많고 최저 18, 최고 25. 개성 역시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 최고 20. 장진 흐리고 비, 최저 10, 최고 16도. 해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선봉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5도. 원산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뉴스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나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회담에서 카터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재확인했으며 모든 당사국이 영유권 주장과 추가 무장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창룽 부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 영토에 군사 방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미국이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판 부주석은 또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며 양국이 멀리 바라보고 국제와 지역 문제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부패 파문에 휩싸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의 협력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터폴은 오늘 피파로부터 10년간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인테그러티 인 스포츠라는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단체들에 의한 스포츠 행사 조작과 불법 도박 사건 방지가 목적이라고 인터폴은 설명했습니다. 위르겐스폭 인터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인터폴은 여전히 협력 사업 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피파를 둘러싼 현재 의혹을 감안해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폭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 분야든 모든 외부 협력 단체들은 인터폴뿐 아니라 사법기관들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파 측은 앞서 지난 10일 부패 파문으로 인해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한 명이 더 사망해 지금까지 숨진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11번째 사망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72살 여성이라고 한국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오늘 하루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1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메르스 환자와의 개별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3,800여 명이 격리 처분되어 있으며 학교 수천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 감염 경로는 병원 내에 국한돼 있으며 일반 대중에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반국가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국제아동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어제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Save the Children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15일 안에 파키스탄을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는 그동안 이 단체의 전화를 감청하고 사무실을 감시해왔다며 이들의 활동이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파키스탄에서 활동해온 Save the Children은 성명에서 이슬라마바드에는 외국인 직원이 아무도 없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에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보 당국은 2013년 미군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 직후 Save the Children과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의사 샤킬 아프리디가 미 중앙정보국의 사주를 받아 빈라덴 색출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연방 공무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유출됐다고 미국의 공무원 노조가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는 어제 해킹 공격을 받은 미국 연방인사관리처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빗 칵스 노조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해커들은 현재 모든 연방 공무원과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직 공무원들의 모든 개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해커들이 유출한 개인 정보들에 사회보장번호와 주소, 생일, 직종, 급여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반군단체에 빼앗겼던 남부 공군기지를 탈환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수웨이다주 알탈라 공군기지에 있던 남부전선연맹 소속 전사들이 오늘 정부군의 집중폭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정부군이 적어도 100명의 테러 분자를 사살하고 수십 대의 무장 차량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